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또 속한 가정,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로 이제 에스라서 설교는 마칩니다. 15번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몇 주간 좀 중간중간에 특강도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성도란 누구인가? 신약 성경의 글을 통해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을 정도에 또 느헤미야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에는 조상 때부터 반복되었던 그 실패의 자리를 털고 그 죄악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는 것처럼 에스라의 끌어안는 기도가 있어요. 에스라의 끌어안는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끌어안을 때 돌아온다. 한 번 더. 끌어안을 때 돌아온다. 예, 정말로 끌어안을 때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또 에스라 10장에 그 모습이 이렇게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끌어안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입력을 해봤어요. 그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끌어안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제가 우리 맨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와락 껴안는 거, 그걸 끌어안는다고 해요. 그래서 끌어당기어 안다. 이게 끌어안다라는 말인데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국어사전의 의미인데요. 어떤 일이나 어떤 책임을 떠맡다는 의미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책임을 떠맡는 것을 끌어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는 것처럼 에스라는 자신의 백성을 가까이 품어 안았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연약,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일과 그로 인한 책임까지도 에스라가 가슴 깊숙이, 그의 마음 깊숙이 떠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끌어안는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의 마음을 통해 그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서 이 후반부의 내용인 거죠. 리더인 에스라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냉정하게 징계하거나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신의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끌어안는 기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관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두 분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 띄워주실까요?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모든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기도하듯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게 앞뒤절이거든요. 26절, 27절을 저희가 읽은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재차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끌어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서도 기도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그 문맥인데요.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건, 누군가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텐데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 한 번 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끌어안는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무너졌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때로 연약한 것이 있을 때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도록 끌어안는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거,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게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 하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판단하기 쉬워요. 지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저래서 문제야.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저게 문제라니까. 늘 그랬잖아.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고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사실 좀 제가 아프게 말하면 바리새적 본능에 의한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기 앞서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성령께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아픈 부분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 끌어안는 기도로 나아갈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소성,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반드시 주어지는 효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끌어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주님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빛 교회가 저는 이렇게 에스라서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끌어안는 기도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장 전체 오늘 44절까지라 꼼꼼히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약간 스케치하듯이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의 끌어안는 기도 속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특송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가자 그렇게 찬양했고 저희도 설교 후에 그 찬양도 부를 겁니다. 이렇게 공교롭게 딱딱이 합이 맞아졌어요. 미리 상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거 짬짬이야. 아닙니다. 서로 상의하지 않았어요. 오, 막 이렇게 서로 좀 놀라게 됐는데요. 근데 끌어안고 기도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신들의 과오,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 맹세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튼 이방 여인들을 맞아서 가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누가 이방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했는지. 그래서 한 110명 정도의 리스트가 나와요.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몇만 명에 해당되는 인구 중에 한 110명 정도의 인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작지만 작은 틈을 허용하면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 뽑아요. 발본색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살펴보면서 제가 좀 그때그때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절 띄워주시고요.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자, 끌어안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죄를 자복할 때에 자, 많은 백성이 크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통곡했다. 많은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크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서 마지막 장 10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잠깐만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자, 그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라의 끌어안는 기도로 인해서 백성들도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끌어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통곡하다는 말이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지도 몰랐고 그냥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저쪽 집도 하니까 그냥 적당히 봐주면서 살아가자라고 타협을 했는데 에스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로 인해 아파하면서 그 과거의 역사를 함께 떠올리면서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슬피 우며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끌어안는 기도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공동체에 부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말씀만 이런 약간 은어인데 말씀만 드립다 연구한다. 말씀만 드립다, 말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만 계속 적절한 표현 드립다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딥다 드립다. 제가 이게 표준어가 잘 떠오르지 않네요. 네. 말씀만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묵상한다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죠.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온 백성의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새롭게 피어오르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울어요. 어린아이들까지.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일종의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해요. 자,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엘람 자손 시작. 네, 이 사람 아주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넘겨주시면요. 엘람 자손 중, 자, 엘람 자손이라는 그 사람의 뿌리, 그 사람의 가문을 일단 언급을 해요. 여히엘의 아들, 자, 누구요? 스가냐. 스가랴가 아닙니다. 성경을 쓴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랴라는 이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엘람 자손이 뒤에 보면 그 110명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런 사람들의 인명이 쭉 열거되는데 거기에 엘람 자손의 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누구누구누구가 엘람 자손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스가냐는 그 명단에 없습니다. 스가냐도 에스라랑 똑같이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안 지은 사람인데 스가냐도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백을 똑같이 토해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지었지만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신비한 그런 고백을 쏟아내는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스가냐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멋진 말 하나를 에스라 앞에 꺼내놔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다가 스가냐에게 어떤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한테 일어나서 또 많은 백성들이 듣도록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소망이라는 말을 툭 언급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에스라랑 기도하다 보니까 그간의 모든 스토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끌어안는 기도 속에서. 근데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2차 포로 귀환에 에스라를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우리 민족의 죄를 다시 깨닫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죄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 죄의 모습을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소망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때때로 깨닫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중에 제가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이 자주 암송해 주셔서 저도 암송하게 된 말씀이에요. 49편 마지막 절인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깨닫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에스라를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이 폭로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통회자복하게 하셨구나. 아,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스가냐가 그런 고백을 터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 중에 소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이 소망이라는 말이 한 네댓 번밖에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구약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 큰 구약성경에 네 번, 다섯 번밖에 소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오늘 스가냐가 쓰기도 했지만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때 지금 에스라와 같이 그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끌어안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뭘 언급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레미야의 끌어안는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똑같이 우리라고 씁니다. 예레미야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똑같죠? 패턴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앞으로 잠깐 넘겨주시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두세 번에 걸쳐서 그의 글에 보면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다시 돌아서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남대하듯 대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마음을 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홀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4장 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약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하나님 구원 못하는 분이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돼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에스라서의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소망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고 에스라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고 오늘 스가냐를 통해서도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어보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에겐 새로운 미래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앞뒤 좌우 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탁 떠오르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사실 붙들어요. 다시 붙들죠. 근데 그때 내 계산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다시 한번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한 절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네, 소망 중에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망은 성령님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새로운 미래와 마주하시는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기도의 다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스가냐가 일어나서 자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제안을 해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3절 띄워주시고요. 스가냐의 제안입니다. 에스라와 둘러선 백성들에게 하는 제안이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에스라를 비롯한 그 건강한 리더십들의 권면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스가냐가 이제 일어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게 그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건넨 말이에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당신이 책임지고 진행할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홀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게 사실은 옆에 앉아 계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예요.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미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이 돼요. 에스라도 격려가 필요했던 겁니다. 에스라가 너무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있으니까 스가냐가 일어나서 심지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그런 에스라에게도 격려자가, 돕는 자가 필요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인데요. 죄로부터 돌아서요. 실제로 이 스가냐의 제안이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아까 그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들의 소생도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내보냅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죄로부터 돌아설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무한히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어떤 결과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33절, 34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110명의 인명,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을 쭉 열거하고 나서 이런 한 절의 말씀으로 에스라서가 끝맺음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 띄워주실까요? 110명 중에 이제 막바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여러분이 마지막 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게 결론이에요. 에스라서의 결론이 이 파란 글씨입니다. 에스라서 10장, 에스라서 전체의 결론이 110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하고 끝나요. 자,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자녀까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까지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로 사실은 지금은 이걸 문자적으로 지금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종교적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평소에. 저 사람 때문에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 당시 맥락에서 이해돼야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좋은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로 끝나는 그거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이제까지 부부가 되어 살아온 아내, 양육해온 자식을 내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정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함께했을 것이 뻔하다. 종종 우리에게 요구되는 죄의 대가가 이렇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며 고통도 덜하다. 죄는 항상 쾌락과 즐거움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추하고 매우 매우 고통스럽다. 이게 에스라서 마지막 결론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청년 사역자로 주로 오래 살아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청년 사역자로 사실 청년들 만나서 교제할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말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얼마나 잘못돼서 맨날 저런 얘기를 하냐.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너무 깔깔 웃으시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와서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 허탄한 시간을 보냈나,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누렸나, 막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 지난날을 살펴볼 때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 은혜의 크기만큼이나 저의 지난날에 대한 스스로가 느끼는 죄책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지만 가끔씩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자리를 잡아야 될 때이고 뿌리를 내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때로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흔들리기 쉬운 때다. 근데 그때가 길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때가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회복이 되더라도.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후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제가 보통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목양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됐어요. 아내들을 떠나보내면서 동시에 아이들까지 공동체 밖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설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제안들을 듣고 나서 에스라가 스가냐의 제안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시작. 자, 스가냐의 말을 받아서 에스라가 맹세해라 그럼 너희가. 그랬더니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일을 탁탁탁 그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요. 에스라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든 맹세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듣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금식 기도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정 기간 기도하고 스가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격려도 받고 제안도 받습니다. 그 제안을 백성들에게 되돌렸더니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우리 아내들을 떠나보내겠습니다. 소생들도 떠나보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에스라가 거기서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이 딱 열리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해나가야 되지만 에스라는 그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를 끌어안고 그 형편을 끌어안고 그 앞날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금식 기도의 시간을 보내요. 그 일 이후에 일련의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럼 일들 착착착 처리해 나가야 되지. 이 중에 일머리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의 늘 뒤따르는 약점이 뭐냐면 너무 그 일을 빠르게 잘 처리한다는 데 있어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순적하게 되려고 할 때 그때 한 번 더 멈춰서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맡기라 에스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이후에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맡기라는 단어를 성경 한글 성경에서 쳐봤더니 정말로 주옥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붙들고 기도하셔야 될 그런 성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절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 37편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가 너를 견고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못 맡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맡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템포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맡길 것을 요구합니다. 에스라가 한 번 더 멈춰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그러한 효과와 유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점쯤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그게 문이 좀 열렸습니까? 새로운 기회에 맞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소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소집해서 일종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에스라서 10장에 나와요.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에스라가 기도 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좀 모여라. 에스라가 공포를 해요. 금식기도 끝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 명령이란 뜻입니다. 리더십들의 명령을 따라 자 3일의 시간을 줘요.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몰수한다는 뜻이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대인의 바운더리에서 내보내겠다. 출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모여야 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에스라의 말을 따라서. 그 모이는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대략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초쯤 됩니다. 12월 초인데요. 이때 우기였어요. 우기. 그래서 이렇게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그 죄악의 모습, 그 때문에 그 일과 더불어서 큰 빚 때문에 떨고 있게 됐다. 그림 언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커다란 광장에 온 백성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비가 내립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때 우산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산을 받쳐들지 않고 모두가 다 엎드려져서 그 일로 인한 아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고통, 그것 때문에 울고 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큰 비가 내리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커다란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성경기자가 그래서 그것을 큰 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에스라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 하면 모여든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 그들의 죄를 이렇게 폐부를 찌르듯이 탁 하고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잠깐 띄워주십시오. 에스라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죄를 졌다,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복하고 죄를 고통하면서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첫 번째 죄를 자복해라. 과거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고 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를 자복하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하나 꺼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죄를 자복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죄와 단절할 것을, 구체적인 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는 그냥 스스로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 쑥쑥 쏟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 과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무엇보다 내가 붙들고 있던 혹은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청산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너희를 지금 붙들고 있던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라. 그 죄로부터 너희가 완전히 돌아서고 그 죄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죠.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그 모든 제안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죄를 정리하는 내용이 나머지 10장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에스라의 그 끌어안는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치 우리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떠안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절 말씀, 쉬운 성경 말씀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부분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대목 읽어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6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 파란 글씨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으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셨다는 뜻입니다. 끌어안으셨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를 물리적으로 끌어안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허물, 모든 죄책을 그분께서 떠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3장, 이사야 53장 유명한 말씀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예수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끌어안으신 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 끌어안았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 끌어안는 기도로 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날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끌어안을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먼저 행하신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천만 번, 억만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소망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짐을 떠맡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용서를 비셨습니다. 끌어안는 기도를 올리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귀한 형제님들이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들 변치 않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
결코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다시 얻으리라
여호와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용서를 빌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소망으로 삼아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며 소망합시다. 또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이 죄를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성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끌어안고 기도할 때, 예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의 간절을 들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 한 마음과 뜻으로 예배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의지할 것은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친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가짜 자유를 주는, 왜곡된 기쁨을 주는, 어긋난 행복을 주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품어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끌어안는 기도 끝에 그들이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끌어안는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나도 일상 속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머리 위에, 특별히 이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그 영혼들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